20절부터 30절까지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3장 구약 신약성경 57페이지입니다. 20절부터 30절까지 제가 봉독합니다. 집에 들어가시니 무리가 다시 모임으로 식사할 겨를도 없는지라. 예수의 친족들이 듣고 그를 붙들러 나오니 이는 그가 미쳤다 하밀러라.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서기관들은 그가 바알세불에 집혔다 하며 또 귀신의 왕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 하니 예수께서 그들을 불러다가 비유로 말씀하시되 사탄이 어찌 사탄을 쫓아낼 수 있느냐. 또 만일 나라가 스스로 분장하면 그 나라가 설 수 없고 만일 집이 스스로 분장하면 그 집이 설 수 없고 만일 사탄이 자기를 거슬러 일어나 분장하면 설 수 없고 망하느니라. 사람이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는 그 강한 자의 집에 들어가 세간을 강탈하지 못하리니 결박한 후에야 그 집을 강탈하리라.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사람의 모든 죄와 모든 모독하는 일은 사하심을 얻되 누구든지 성령을 모독하는 자는 영원히 사하심을 얻지 못하고 영원한 죄가 되는 일 하시니 이는 그들이 말하기를 더러운 귀신이 들렸다 함이라라. 아멘. 사하심을 얻지 못하는 성령 해방죄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예수님에 대한 세상의 평가를 보면은 늘 귀신 들린 자 또는 정신이 온전치 못한 미친 자라 이런 표현으로 많이 등장합니다. 오늘 본문에도 그렇게 되어 있죠. 21절에도 보면 예수의 친족들이 듣고 그를 붙들러 나오니 이는 그가 미쳤다 하밀러라. 이렇게 말하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미쳤다는 소문을 들은 친족들이 예수님을 집으로 데려가기 위해 예수님을 찾은 장면까지 이렇게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처럼 병을 고치시고 귀신을 쫓아내기도 하신 예수님에 대한 세상의 평가는 정말로 다양합니다. 병든 자들에게는 예수님이 자신들의 병을 고칠 수 있는 능력자로 보였을 것이고 건강한 자들에게는 단지 호기심의 대상이거나 혹은 정상이 아닌 사람으로 여겨지기도 했던 것입니다. 이렇게 세상은 누구도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메시아라고 알아보지 못했던 것입니다. 물론 마태복음에 보면 예수님이 귀신 들려 귀먹고 눈멀고 벙어린 된 사람을 고쳤다는 소리를 듣고 이는 다윗의 자손이 아니냐라고 놀라는 내용도 등장하기도 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들이 예수님을 메시아로 알아본 것은 아닌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 당시 유대인들이 기다린 메시아와 하나님이 보내시기로 한 메시아 여기는 두 메시아 사이는 큰 갭, 즉 너무나 달랐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기다렸던 메시아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세상을 정복할 수 있는 능력의 존재로서 이스라엘을 고통 가운데서 해방시켜 줄 수 있는 영웅을 기대했지만 하나님이 약속하신 메시아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자기 백성들을 환경적인 고통에서 해방시켜 주는 것이 아니라 사단의 세력으로부터 해방시켜 주는 것을 해방시켜 주는 그런 메시아를 약속하셨던 것입니다. 그것이야말로 진정한 자유가 되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런 약속을 하셨는데 그 하나님의 약속에 대해서 오해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늘날 수많은 믿는 자들이 여전히 세상을 정복하는 능력자로서의 메시아 자신의 문제와 자신의 고민을 풀어줄 어떤 능력자로서의 예수님을 늘 기대하고 살았던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자신들이 로마라는 힘에 붙들려서 고통을 당하는 것만 생각했지 사단의 세력에 붙들린 채 자유를 잃고 살아가는 죄악 가운데 살아가는 자신들의 실상은 보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자유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도 그들은 그 예수님이 말씀하는 자유에 대한 진정한 의미를 깨닫지 못하고 살았던 것입니다. 예수님이 귀신 들려 눈멀고 벙어리 된 사람들을 고쳐주신 것도 귀신에게 붙들려 있는 자신의 백성들을 해방시키려는 메시아라는 것을 나타내기 위해서 그 일을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단지 병을 고치는 그런 능력자로만 이해했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면 서기관들은 그런 예수님의 능력에 대해서 귀신의 능력으로 매도하기까지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바알세불의 힘을 빌어 또 귀신의 왕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그 예수님이 행하는 능력이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고 바알세불 귀신의 능력이라고 이야기하기 때문에 이야기하면서 그래서 그 예수님은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가 아니라 아니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던 것이 서기관들의 이야기였습니다. 이러한 서기관의 주장에 대해서 오늘 본문의 예수님은 그들의 주장이 이치에 맞지 않다는 것을 이야기하죠. 귀신을 쫓아내신 것이 귀신의 왕이 준 능력에 의한 것이라면 어떻게 같은 편끼리 서로 분쟁할 수 있겠느냐, 그러면 사단의 나라가 무너질 수밖에 없지 않겠느냐,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이처럼 세상은 예수님의 능력조차 사단의 능력으로 매도할 정도로 예수님을 거부했던 것입니다. 그것은 예수님은 기존의 세상의 질서를 무너뜨리는 위험한 존재로 인식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서기관들은 율법이라는 질서 위에 자신들의 나라를 굳게 세우며 살아갔던 자들입니다. 율법의 질서 안에서는 서기관들이야말로 신앙이 좋은 사람으로 존경받고 그리고 사람들이 인정하는 자신의 세계를 유지할 수 있었던 것이 서기관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런 서기관의 질서, 이런 바리새인들의 질서를 무너뜨리는 자로 이 세상 가운데 등장했던 것입니다. 안식일에 병을 고치고 안식일에 이삭을 잘라 먹으면서 그들의 질서를 크게 위협하는 존재가 바로 예수님이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많은 군중들이 예수님의 능력을 바라보며 모이는 것을 보면서 자신들의 세계가 예수님 때문에 크게 위협받고 있음을 그들은 느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능력을 사단이 준 것으로 매도하기까지 하면서 어떻게든 서기관과 바리새인, 즉 자신들이 구축한 자신들의 나라를 지키고자 하는 것이 그들이었던 것입니다. 이러한 서기관들의 실상은 오늘날에도 그대로 우리 가운데 나타나는 것을 잘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교회 가운데 그리스도 위에 교회를 세우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만든 질서, 하나님이 만든 어떤 반석이 아니라 그 기초가 아니라 우리가 원하는 우리의 질서 위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려고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하나님이 말하는 질서와는 다르게 우리가 만든 질서, 예를 들어서 헌금하고 기도하고 성경 보고 봉사하는 것, 이것이 마치 우리 신앙의 기초인 것처럼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내가 열심히 기도하고 내가 열심히 헌금하고 내가 열심히 봉사하고 하면은 자기는 정말 믿음이 좋은 사람이라고 여길 뿐만 아니라 주변 사람들에게도 그렇게 가르침으로 주변 사람들에게 자신이 얼마나 믿음 좋은 사람인가 이렇게 인식되어지기를 원하는 겁니다. 대부분 우리가 갖고 있는 신앙의 좋고 나쁨을 무엇으로 평가하겠습니까? 그런 거 아닙니까? 성경을 얼마나 받느냐, 기도를 얼마나 하느냐, 전도를 얼마나 했으며, 봉사를 하느냐, 헌금을 하느냐, 이런 것들이 모든 사람들의 믿음에 대한 평가 기준입니다. 그 질서는 과연 누가 만든 것이냐 할 때 대부분 우리가 만든 것이며, 우리를 좀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목회자들입니다. 왜요? 목회자들은 성도들의 머릿속에 어떤 분들로 인식되어 있습니까? 성경 보고요, 기도하고요, 그분의 일 자체가 봉사며 사역이기 때문에 그러면 누가 제일 믿음이 좋은 사람이 되는 거죠? 목회자죠. 그 당시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누구였습니까? 자기들의 질서를 만든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 아닙니까? 그런 것처럼 오늘날 지도자들이 그렇게 자기들만의 질서를 만들어 놓고 어찌 보면 가장 믿음 좋은 사람이 누구로 평가받느냐, 그 당시에 이스라엘의 지도자였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가장 믿음 좋은 사람들로 평가받았던 것처럼 오늘날도 똑같이 그런 자신들의 질서를 만들어 놓고 그 질서 위에서 가장 믿음 좋은 사람이 누구라고 평가받습니까? 목회자들. 그래서 심지어는요, 여러분도 그럴 겁니다. 목회자와 성도는 전혀 다른 차원의 사람들로 생각하는 분들이 많이 있다는 겁니다. 많이 있습니다. 만일 그리스도 위에 교회를 세운다면 우리 목회자 자신도 무너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질서가 예수님이 갖고 오신 하나님의 질서가 왔을 때 그래서 가장 두려워했던 것이 누굽니까?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었어요. 자기들이 만든 질서가 무너지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 앞에서는 어느 누구도 부끄러울 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압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는 믿음의 대상으로만 간주한 채 목회자가 자신 있어 하는 것을 그 믿음의 질서로 내세워서 자신의 지위를 굳건히 지키려고 했던 것이 예수님 당시의 지도자들이며 오늘날 지도자들의 모습이 아닌가 생각되어집니다. 그래서 오늘날 지도자들은 교회에 참복음이 들어오는 것을 껄끄러워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복음이 들어오게 되면 지도자의 위치가 흔들릴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예수님 당시와 똑같은 겁니다. 그래서 참된 복음을 복음이 아닌 것으로 매도하면서 거부하는 일들이 많이 나타나기도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에 대한 서기관들의 반응과 다를 바가 없는 오늘날의 현실이기도 한 것입니다. 오늘 본문으로 다시 돌아가서 보십시오. 27절입니다. 사람이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는 그 강한 자의 집에 들어가 세간을 강탈하지 못하리니 결박한 후에야 그 집을 강탈하리라. 이 말씀은 예수님이 귀신을 쫓아내고 능력을 행하시는 의미를 말씀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은 단지 그들의 병을 고쳐주는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예수님은 귀신도 이기시는 분임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하지만 귀신도 이기는 분이라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 사단에게 붙들려 있는 자기 백성을 구원할 분이 바로 예수님 자신임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출애굽 사건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데요.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구출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그 이스라엘을 붙들고 있는 애굽을 굴복시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열 가지 재앙을 통하여 애굽의 바로를 굴복시키고 자기 백성을 구출하신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에 있는 27절과 같은 의미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원컨 원치 않건 깨닫건 깨닫지 못하던 사단에게 붙들린 자들입니다. 이러한 사단으로부터 자기 백성을 구출하기 위해선 먼저 해야 할 일이 무엇입니까? 사단을 굴복시키는 일이었습니다. 결국 참된 메시아라는 증거는 하나님이 보낸 메시아라는 증거는 사단을 이기는 것으로 나타나는 겁니다. 사단을 이기는 것으로 나타나고 그 사단을 이긴다는 것을 예수님께서는 귀신을 쫓아내시고 그 병을 고치시는 것으로 증거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세상은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단지 병 고치는 능력자로만 생각합니다. 병 고치는 능력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사단에게 붙들려 있는 악한 영에게 붙들려 있는 자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신 분이 예수님이라는 걸 증명하기 위해서 내가 하나님이 보낸 너희들이 기다리는 메시아라는 걸 나타내기 위해서 악한 영에게 붙들려 있는 자들을 고치시는 겁니다. 병을 고쳤다는 차원이 아니라 그를 붙들고 있는 악한 영에서 해방시키는 것이죠. 그것이 단지 병 고침으로 나타났을 뿐이죠. 근데 병 고침 받는 사람 입장에서는 단지 자신의 병을 고쳤다는 것으로 만족해버린 것입니다. 실질적으로 그보다 더 중요한 건 뭡니까? 그렇게 자신이 붙들려 살았던 그것으로부터 벗어나는 자유를 얻게 됐다는 겁니다. 그런 것처럼 예수님은 진정한 자유를 선포하기 위해서 오신 겁니다. 사단에게 붙잡혀 살고 있는 즉 애굽 땅에서 종로로 타는 이스라엘을 해방시키기 위해서는 반드시 그를 붙잡고 있는 애굽의 바로를 굴복시켜야 되는 것처럼 이 땅에 태어난 모든 자들이 악한 영에게 붙들려 있는데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는 악한 영을 굴복시키고 그 악한 영을 이기는 자가 예수님이라는 걸 증거하기 위해서 그 악한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었는데 그들은 병 고치는 것으로 만족한 것이죠. 그리고 그보다 병 고침보다 우선되는 건 뭡니까? 그분이 메시아라는 겁니다. 그런데 아무도 그분을 메시아로 바라보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인간들은 자신들의 실상에 대해서 무지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알아야 할 것은 인간의 실상이 어떠한가에 대해 알지 못하고는 바른 믿음을 가질 수 없다는 것입니다. 나는 병든 자이고 사단에게 붙들린 자이며 죄 가운데 태어나 사망에 처한 자라는 것을 깨닫지 않고서는 예수님을 향한 간절한 기대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신자로 하여금 무엇보다도 자신의 실상이 어떠한가를 깨닫게 하시고 예수님이 아니면 안 되는 이유를 바르게 알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날로 따지면 말씀의 역할입니다. 말씀은 끊임없이 우리의 실상을 깨닫게 합니다. 그래야지만 우리가 예수님이 아니면 안 된다는 걸 철두철미하게 깨닫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신자는 이러한 말씀에 대해서 껄끄러한다면 그것은 자신의 심과 자신의 의와 자신의 공로를 지키고자 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인간의 심과 인간의 의와 인간의 공로가 인정되어야만 자신이 믿음 있는 자로 굳건히 설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인간이 추구하는 종교세계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종교적인 활동,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성경 읽고 기도하고 봉사하는 것을 자신들의 믿음의 기준으로 깔아놓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그것을 하는 한 나는 믿음이 좋은 자로 스스로 인정하고 많은 자들에게 인정받고 싶은 겁니다. 그럼 믿음은 무엇입니까? 믿음은 그리스도를, 예수님을 얼만큼 내가 의지하느냐. 그 의지하는 것은 무엇과 비례하죠? 나라는 존재에 대한 실상을 깨닫는 것과 비례하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뭐라고 해요? 자신을 죄인 중에 괴수라. 괴수라 얘기합니다. 교회가 인간의 심과 인간의 의와 공로를 인정하고자 하는 이유도 믿음이라는 것을 마치 경쟁 체계로 구축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서로 경쟁 관계에 있어야 발전할 수 있다고 여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은 물론 그렇습니다. 세상은요, 그래서 모든 것을 숫자로 정리합니다. 학교에서도 점수와 등수로 구별합니다. 그렇게 경쟁이 돼야지만 뭡니까? 공부를 하거든요. 점수를 저보다 더 받기 위해서 경쟁이 돼야지만 공부를 합니다. 세상은 그렇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내가 저 사람보다 더 기도를 해야지, 내가 저 사람보다 더 전도를 해야지, 내가 저 사람보다 헌금을 더 해야지, 이런 경쟁 구도로 가면 물론 전도도 더 되어질 수 있고요, 기도도 더 할 수 있고요, 헌금도 더 거둘 수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하나님 보시기에는 어떻게 되냐는 것이죠. 근데 교회가 그렇게 경쟁 구도로 만들어졌습니다. 경쟁 구도. 늘 말씀드리지만 물론 그래가지고 전도한 사람들의 이름을 쓰고 얼마나 많이 전도했냐 그래프를 만들면 더 많은 사람을 전도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흔히 그러죠. 과정이 어찌 됐던 결과가 수많은 사람들을 전도하는 거 맞지 않느냐. 그러나 우리가 알고 있는 복음은 무엇입니까? 결과가 하나님의 원하는 거라면 과정은요, 그것도 역시 하나님의 뜻대로 할 때 가치가 있다는 거라고 했습니다. 그것을 망각한 채 교회 가운데 서로 경쟁 구조를 만들어서 더 많은 결과를 얻고자 한다면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성령을 해방하는 것이다. 오늘 본문에 보면 28절부터 보시죠.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사람의 모든 죄와 모든 모독하는 일은 사하심을 얻되 누구든지 성령을 모독하는 자는 영원히 사하심을 얻지 못하고 영원한 죄가 되느니라 하시니 이는 그들이 말하기를 더러운 귀신에 들렸다 함이라 이렇게 말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람의 모든 죄와 회방하는 회방은 사하심을 얻을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여기에는 아무런 조건이 없습니다. 인간의 의와 인간의 공로와 인간의 심이 요구되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일방적인 사랑과 자비로 그 모든 죄는 용서함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세계인 것입니다. 복음의 세계며 하나님의 세계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용서의 세계에서는 용서받기 위해서 내가 무엇을 해야 합니까? 라는 이 질문 자체가 용납되지 않습니다. 다만 용서의 은혜로 인해 감사하고 기뻐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지만 서기관들의 세계, 인간의 종교성이 추구하는 세계에서의 용서는 인간하기 나름이다. 이것이죠. 율법을 실천하면서 믿음으로 산다면 하나님의 용서는 당연한 것으로 여기는 것이 바로 서기관의 세계입니다. 이것을 두고 선악체계라고 하는데요. 즉 하나님이 주시는 복과 벌이라는 것은 누구하기 나름이다? 인간하기 나름이다. 그렇게 하나님이 주시는 복과 하나님이 주시는 벌이 인간하기 나름이라면 예수님은요, 없어도 되는 겁니다. 인간하기 나름이기 때문에. 그래서 서기관들이 예수님을 귀신 들렸다고 말하는 것은 자신들은 귀신과 상관없는 존재라고 여기기 때문입니다. 때문에 귀신을 이기시고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하시는 예수님의 능력도 필요치 않다고 여기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성령이 오신 이유가 무엇이죠? 한마디로 얘기하면 성령이 왜 오셨습니까? 한마디로 얘기하면 인간의 능력으로는 안 되기 때문입니다. 인간의 능력으로는 안 되기 때문에 성령이 오신 것입니다. 그런데 인간이 그런 성령님, 그런 예수님의 능력을 의지하지 않고 여전히 인간의 능력으로도 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 그것은 결국 곧 성령을 배반한 이것은 결코 용서받지를 못합니다. 성령을 회방하는 자가 너무 크기 때문에 용서받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 회방 자체가 인간의 힘과 의와 공로를 의지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런 자들의 신앙은 처음부터 하나님의 용서와 상관이 없습니다. 자기 스스로 용서받고자 애쓰는 자고 자기 스스로 용서받고자 노력하는 자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의 용서와는 상관이 없는 자로 살아가기 때문에 결국은 뭡니까? 성령 회방자는 용서가 안 된다는 얘기가 되는 것입니다. 성령이 우리에게 오셔서 하시는 일은 내가 정당하다고 여겼던 모든 것들을 무너뜨리는 것입니다. 내가 만든 질서를 다 깨버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질서로 다시 세우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다윗이 그랬죠. 시편 51편에 뭐라고 했습니까? 내 안에 새로운 영을 창조해달라.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해주시고 영을 창조해달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어떻게 했습니까? 창조해 주셨죠. 그게 우리가 알고 있는 새 사람. 우리가 갖고 있는 질서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알고 있는 모든 질서, 내가 세우는 모든 질서를 무너뜨리는 분입니다. 먼지만큼이라도 내게는 정당한 것이 존재하지 않음을 알게 하시고 예수님이 십자가를 이루신 용서의 세계만을 바라보게 하시고 그 용서의 은혜를 의지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오셔서 이루신 질서인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용서 위에 서 있는 자들입니다. 그분의 사랑 위에, 그분이 만든 질서 위에 서 있는 자들입니다. 교회는 이러한 예수님을 모퉁이 돌로 하여 세워진 것입니다. 그리고 믿을 수 없는 우리를 믿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 감사와 찬송만 높여드리도록 부름받은 자들인 것입니다. 이것이 신앙임을 알아 오늘도 주 안에서 나의 무지와 무력함을 보게 하시고 오직 주만을 바라보게 하시는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안에서 무너져야 할 내 질서. 우리가 민수기를 처음 시작할 때 배웠던 게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 나라의 싸움꾼으로 불렀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성경을 봐야 하는 이유는 내가 싸워야 할 적이 누군가를 분명히 알아야 된다고 했습니다. 그걸 모르면 하나님이 말씀하는 적이 아닌 자를 내 적으로 여기며 싸우며 살아가는 겁니다. 평생 허비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신 시간을 허비하는 것이며 그 힘을 허비하는 것이랬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적이 무엇인가를 철두철미하게 알아야 됩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오늘 말씀으로 하면은 내가 만든 질서입니다. 내가 만든 기준이며 내가 만든 법이죠. 그 모든 것들을 나의 적으로 여기고 무너뜨려야 됩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그 질서를 무너뜨리고 새로운 질서 가운데 우리를 만들어 가십니다. 그게 바로 새 사람인 것입니다. 오늘도 주 예수 안에서 새 사람으로 하나님 안에서 창조된 여러분을 기억하시고 오늘도 그 질서 위에 하나님이 허락한 질서 위에 세워지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용서와 하나님의 은혜가 내 모든 삶의 기초 기초가 되게 하시고 그 기초 위에 아름답게 집을 지을 수 있는 자, 그래서 함께 지어져 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셔서 여러분의 모든 범사가 성령을 회방하는, 사심을 얻지 못하는 성령 회방죄가 아니라 하나님께 기억된 바 된 하나님을, 그 하나님의 일하심을 매일매일 선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인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송가 536장 내 짐에 눌린 사람은 다 주께 나오라. 주 말씀 의지할 때에 곧 평안 얻으리. 의지하세, 의지하세, 주 의지하세. 구하시네, 구하시네, 곧 구하시네. 참 구원 주신 주께서 보혈을 흘렸네. 눈같이 희게 할 피에 온몸을 잠그세. 의지하세, 의지하세, 주 의지하세. 구하시네, 구하시네, 곧 구하시네. 길 대신 우리 구세주 늘 인도하시네. 너 지체 말고 믿으면 참 복을 받겠네. 의지하세, 의지하세, 주 의지하세. 구하시네, 구하시네, 곧 구하시네. 온 성도 하나 되어서 영광길 걸으면 한없는 은혜 받아서 영원히 누리리. 의지하세, 의지하세, 주 의지하세. 구하시네, 구하시네, 곧 구하시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신 하나님이 그들을 인도한 것은 광야였습니다. 광야를 걷게 하신 것은 무엇입니까? 그들을 낮추시기 위해서라 했습니다. 그들을 낮추기 위해서. 올도 마찬가지겠죠.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알면 할수록,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의 내 모습을 알면 할수록 우리는 낮아질 수밖에 없는 자라는 게 명백한 것입니다. 오늘도 주 예수 안에서 우리의 모습을 확인하시고 하나님 나로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통치와 지배와 다스림이 내게는 너무나 간절합니다. 오늘도 나를 하나님께서 세우시사 내가 서 있는 곳에 아버지 하나님의 아름다운 뜻을 선포할 수 있는 자로 서 있기를 원하며, 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을 섬긴다는 것이,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이 무엇인가, 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지배를 받는 나를 통하여 선포되어지길 원합니다. 이런 마음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며 주 앞에 나가길 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며 주 앞에 나가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땅에 오셔서 수없이 많은 병든 자들을, 귀신 들린 자들을 쫓아내며 아버지 하나님이여 그들에게 참 자유를 주셨지만, 이 땅에 살고 있는 인생들은 자신들의 실상을 전혀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단지 귀신 들려 병든 자들의 아버지 귀신을 쫓아내고 병을 치료하는 것을 보고 단지 자신들의 병을 고쳤다는 것으로만 예수님을 좇으며 능력자로서 아버지 예수님을 따랐으며 반대편에 있는 사람들은 아버지 자신들의 질서가 자신들이 세운 질서가 무너질까봐 그 질서 가운데서 자신들의 지위가 흔들릴까봐 그 능력을 바알세물 귀신의 왕의 능력을 시비하는 것이라고 하는 억지 주장으로 아버지 그 능력까지도 부인하면서 예수님을 메시아로서 거부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어찌 보면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의 모습이 이와 같지 않겠습니까? 단지 자신의 필요를 해결했다는 것으로 예수님의 병고침을 바라보는 병든 자들의 모습, 그리고 자신들의 질서가 자신들의 위치가 무너질까봐 끝까지 예수님을 거부했던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모습, 이것이 바로 우리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참 자유를 선포하기 위해서 그들이 아버지와 느끼지 못하지만 악한 영 사단의 세력에 붙들려 있는 종살이하는 그들을 아버지와 참 자유를 주고자 예수님이 아버지 진정 그 사단을 이기는 자로 아버지 이 땅에 오셔서 사단에게 붙들려 있는 자들을 귀신을 쫓아내며 그들에게 귀신을 이길 수 있는 악한 영을 이길 수 있는 사단을 이길 수 있는 유일한 분임을 증명해 보였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자신들의 실상을 보지 못하여 어리석게 병고침 받는 것으로 만족하며 살아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애굽 땅 종되었던 그들을 구하기 위해서는 아버지 그들을 붙들고 있는 애굽 왕 바로를 굴복시켜야 되는 것처럼 그렇게 굴복시켜 자신의 백성들을 아버지 참 자유를 선포하기 위해서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백성들은 자신의 처지를 깨닫지 못하고 자신들의 위치가 무너질까봐 두려워하여 예수님까지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던 그들처럼 오늘도 혹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보는 시각이 우리가 원하는 것을 주는 아버지 진정 그런 능력자로의 예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이 기뻐하는 질서 위에 신앙을 세우기보다는 내가 만든 질서 위에 신앙을 세워놓고 내 스스로 만족하며 아버지 많은 사람들에게 인정받고자 하는 모습은 아닌가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하여 주옵소서. 성경을 보고 또 기도를 하고 봉사를 하는 것 아버지 이것이 틀렸다는 것은 아니지만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발견해야 할 아버지 하나님이여 신앙의 본질이 아님을 기억하게 하사 오늘도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신앙의 본질에 굳게 서사 나로 하여금 내 모습을 보게 하사 아버지 하나님이여 진정 성령님이 아니면 주님이 아니면 안 된다는 걸 깨닫게 하여 싶어서 성령이 우리 가운데 오신 것은 인간의 능력으로는 되지 않기 때문에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내가 만든 질서 위에서 내 신앙을 확인하려고 하고 내 노력과 열심으로 믿음 위에 살려고 하는 어리석은 인간들의 노력을 십자가에 못 박아버리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으로만 된다는 것을 보게 하사 내 안에 있는 철두철미한 내 의가 인정받기를 원하는 아버지 내 자랑거리와 내 모든 질서를 오늘도 주 예수 안에서 무너뜨릴 수 있는 심령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늘나라의 싸움꾼으로 부름받았음을 기억하게 하시고 우리가 싸워야 할 적이 무엇인가를 분별하여 합의하는 싸움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는 싸움을 할 수 있는 예원의 가족들이 되게 하셔서 오늘도 내게 오신 하나님께서 내가 정당하다고 여기던 모든 것들을 무너뜨려 주시고 먼지만큼이라도 내게는 정당한 것이 없음을 깨닫게 하사 오직 십자가로 이루신 그 사랑과 용서와 은혜의 세계를 바라보게 하시고 그 은혜만을 의지할 수 있는 복된 심령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런 주님을 나의 아버지와 기초가 되게 하시고 그 믿음 위에 그 질서 위에 아름답게 세워져 갈 수 있는 예원의 가족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이것이 우리의 신앙임을 알아 오늘도 주 안에서 나의 무지함과 무력함을 보게 하시고 오직 주만 바라보게 하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며 찬양하며 영광 돌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통치하고 다스려 주시옵소서. 오늘도 믿을 수 없는 우리를 믿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 감사하며 찬양할 수 있는 나의 삶이 되기를 원하오니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성령님만을 의지하고 성령님만을 바라볼 수 있는 우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께서 붙들어 주시옵소서.